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비드 상황이 길어지니 봄도 봄이 오고 생활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상황 내에서는 이전과 같지 않게 무엇인가 빠진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그래서 분명 정상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어쩌면 이러한 전에 없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학계서를 가지고 밑빠진 독을 고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을 대표 구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삶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보지도 못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정말 냄새만 맡아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돈은 사라지죠. 한달 열심히 사업해서 랜드로드만 배불려준 그런 느낌이 있고, 나는 하나도 가져간 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벌면 번 만큼, 그런데 쓸 일도 많아지고, 역시 내 주머니는 또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예전에 한푼한푼 모아 정말 빈손에서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장만하시고 그러셨던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일하다 보면 돈이 지갑에 구멍난 것처럼 사라지듯이 무언가 내 삶의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 인생의 귀한 시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학계 대언자는 스가랴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계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라 어쩌면 가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일 수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서로 알고 지냈는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빌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인솔하에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는데, 이첫 번째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 학계 대언자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재건은 1차 귀환 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11절에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에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회방을 놓죠. 그리고 대략 16년이 지난 시점인 다리오 왕 제2년째에 학계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학계 대언자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아직 그때가 아니야. 아직 좀더 있다가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하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것보다 그들은 돌아온 그 땅에서 좀더잘 먹고 잘 살고 좀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먹고 사는 삶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하고 쓰여져 있죠. 여기서 널빤지로 꾸민 집은 어느 정도의 고급 집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그 당시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먹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먹고 모으고 또 재산을 불리는 일에 더욱 힘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주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집에 살 때냐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 백성의 실제 본연의 임무와 그 의무를 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 망각하고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계 대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인지 너희 속을 보고 생각해 보라. 도대체 무엇이 너에게서 가장 중요하냐 하고 말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사실 좋은 집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또 하나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인데 또 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은 정신없이 계속하는데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되고 필요한 것은 계속 생기는 그러한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기에 가질수록 사실 더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6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즉, 아무리 먹고 마시고 또 모아서 무언가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계속 비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계속 물질로 너희를 채우려 하지 아니하냐? 지금 현재? 라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 안에서 중요한가 하고 말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학계 대언자는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의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들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여서 얻는 것들은 사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잘 나가던 기업들도 IMF와 리먼 쇼크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도 요즘 나라 자체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소유도 심지어는 국가의 부유함도 하나님의 바람에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학계 선지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피폐한데 저마다 자기 집으로만 다름질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정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물질을 내 손에 보다 많이 잡아 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다름질하여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내 안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일은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만, 정말 감사한 것은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경고만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일단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길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끔 경고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빠진 독을 채우려고 허덕이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그 구멍을 하나님으로 메꾸고 다음 단계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경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을 살펴볼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며 너희 집이 좋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은 다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장 4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아멘. 참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왜 갑자기 경고의 말씀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을 잡다가 하나님을 잡을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세상의 것들을 잡아야 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잡게 되는 순간, 가난해지고, 또 잡게 되는 순간,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잡게 되면 내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잡으려 할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나쁜 상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선뜻 하나님을 잡기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 순간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여 그 상황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됨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나에게 순간 많은 손해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기에 그런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그 순간 그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것은 심지어 사탄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잡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전지전능하신 자신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번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이렇게 각인시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잡아 하나님의 집을 먼저 내 안에 세웠을 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또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밑빠진 독을 고치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 19절 사이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퍼져나가기는 어렵고, 도리어 나의 거룩한 생활은 더럽혀지기 쉬움을, 거룩에서 멀어지기 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와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만일 빵에나 국에나 포도즙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하라.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니라. 이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의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부정하리라 하더라. 즉, 쉽게 부정함은 퍼져서 나에게 올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의 주의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순간 우리의 삶은 반대로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즉,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삶의 추구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할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 측면에서는 구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잡고 믿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운명론이나 예정론과는 다른 것인데요. 그렇게 거룩한 삶에서도 성령님의 힘을 빌어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 거룩한 삶을 계속 잡아가야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결심하며 계속해서 노력하여 또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러움은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나를 뒤로 당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말 언제 자기의 나라를 찾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2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아멘. 승리.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 패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원하지 좌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현 시대에 승리와 소망의 메시지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경기에 참가하기 이전에 승리의 상상을 하며 경기에 참가하는 우리가 아닌, 그냥 상상만 하며 참가하는 우리가 아닌 완전히 이루어질 참 승리를 약속으로 지닌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참으로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정말 참으로 없구나 하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여 가족 부양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희망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보장이고 그 밑빠진 독을 메꿀 수 있는 특효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당시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날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순서에서 멀어져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요. 삶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축적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휙 부는 바람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제한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살지만 코비드 기간 중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에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잡고 마음을 잡아 결심을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거룩함에 다가가도록 행동하라. 그렇게 노력하라. 그리고 승리의 소망을 붙들라. 하고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잡는 것을 미루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저쪽 멀리 두어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 안에서 폐허가 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런 학계 대언자의 경고와 학계 대언자의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그렇게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을 깊이 쳐다보아 우리 마음에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노력하며 결심하며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 소망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